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4월 22일 화요일. 너희가 구한 대로 주었으니. 원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인간 군주를 두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렸고 그들은 열방인 이방인이 가진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사무엘상 8장 4에서 18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왜 왕이라는 존재를 매력적으로 느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비슷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가? 왕을 요구한 것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창조주와 직접 교통하는 나라였고 그분과의 관계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소와 그 제사를 통해 나타났다. 왕을 요청함으로써 그들은 이방 왕국이 겪는 것과 같은 고통, 즉 왕의 전쟁에 징집당하고 몰수, 과세와 다른 악행에 시달릴 것이었다. 자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달리 인간 주권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치하려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조치는 영구적인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받게 되겠지만 그것이 하향 조정이라는 것을 깨달을지라도 바꾼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무엘상 8장 18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연약함을 아셨고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청할 것을 일찍이 예언하셨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택한 백성의 역사의 많은 부분은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다.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위에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백성이 왕을 원한다고 결정한 것을 유념해보라.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의 악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음에도 이스라엘과 그 왕들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안전장치는 자주 무시되었다. 이 왕들의 통치가 상황을 얼마나 악화시켰는지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로 한 결정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왕은 다른 왕들보다 좀 나았지만 선한 왕들조차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과 밧세바를 생각해보라. 많은 경우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들의 통치가 이어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 정부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죄인이 다른 죄인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어떤 잘못이 이어질 수 있겠는가? 교훈입니다. 인간 군주를 두지 않기로 했던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고 결국 점점 더 악한 길로 빠지게 되었다. 택한 백성의 악의 역사는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묵상. 인간이 구하는 것을 따라 주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인간이 구하는 것이 가져오는 문제를 생각할 때 개인의 소원과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통치자로 왕을 구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구하였다. 그런고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바라던 그와 같은 왕, 즉 그들의 품성을 닮은 왕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왕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왕의 통치 아래서 저희의 과오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얻어야 하였다. 부조화 선지자 636. 때로는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며 기도할 때에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옵소서.
하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프채널 화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원칙이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원칙, 사랑이 변함이 없으리라는 믿음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진 후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생명은 모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많은 가정들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는 매우 참혹했지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겨우겨우 버텨오던 히브리 가정들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게벳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지요. 요게벳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제 뱃속의 아이가 여자아이기를 원합니다. 제 뱃속의 생명을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게벳의 기도에 더 큰 뜻을 품으십니다. 태어난 아이는 잘생긴 남자아이였지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100일 동안 겨우겨우 몰래 숨겨서 아이를 키웠지요. 몇 번이나 절대절명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조금씩 조금씩 요게벳의 마음에 믿음을 자라게 하였지요. 하지만 석 달이 되어서는 아이를 도저히 몰래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게벳은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되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요게벳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의 손에 맡겨옵니다. 주여,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혹시나 물이 셀까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또 칠합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살짝 나일강에 뛰어보죠. 다행히 가라앉지 않고 잘 뜹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며 아이의 냄새를 맡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의 손이 엄마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지요.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엄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요게벳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아이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억지로 참습니다. 웃으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렴, 내 아이야.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단다. 우리는 꼭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말거라.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덮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모세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의미를 지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은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지키는 원칙을 말하지요. 요게벳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시의 글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출생할 때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다. 사탄은 이 일의 선동자였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한 아들이 출생하였다. 갓난아이는 준수하였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구원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노아처럼 그분의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곤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게벳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죠. 성경은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베와 동일한 단어를 요게벳의 갈대 상자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원칙입니다. 사랑은 언약을 지키는 원칙이지요.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그 아이의 생명과 가족 그리고 민족의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요게벳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요게벳은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원칙 안에서 사랑을 완성하지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고향도 버리고 친지도 버리고 자신이 살던 안전하고 익숙한 집도 누릴 수 있는 당연한 특권도 재산도 모두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까지도 직접 집에서 추방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 명령은 해도 해도 너무한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금하신 바를 요구하실 리 없다며 무엇인가 잘못된 속임수일 거라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라는 명령은 절대 주님의 것이 아니며 만약 그럴지라도 순종할 수 없다고 버틸 수도 있었지요. 그 명령을 의심하고 자신의 양심과 또한 건강, 주변의 만류를 핑계로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라까지도 자식을 죽이고 절대 살아갈 수 없다며 아픈 마음을 구실로 명령에 순종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전에 만났던 하늘의 사자를 통해 명령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찾고자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구원하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음성만이 계속하여 그의 귀에 쟁쟁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분명한 주님의 명령에 이유와 의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히 순종을 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므로 그는 여행길에 올라야 했지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들, 이삭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얼굴, 20년 동안 언제나 기쁨과 든든함을 선물했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 어찌 내가 너를 아프게 할 수 있을까? 너의 삶에 혹시나 있을 고통과 고난을 대신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오히려 내 손에 너의 피를 묻혀야만 한다니. 저절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소매로 닦고 급하게 사랑하는 아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명령의 순종에 방해가 될까봐 사라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두 종을 데리고 급히 여행길을 떠나지요.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고 힘들었던 하루,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여행의 셋째 날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또다시 자신에게 들린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확신하지요. 그때 아브라함 안에 있던 믿음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맞아. 내 아들 이삭은 언약과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을 산 아래 머물게 하고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가죠. 나무는 제물이 될 이삭에게 지우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드디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들 이삭에게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 되었지요. 아버지는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렵고 놀라 떨었지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결코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하여 순종하지요. 오히려 아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아버지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도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기고 찢겨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지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이제 그만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청컨대 제발 이 명령만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포옹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하늘 높이 쳐둡니다. 아들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마지막 망설임이 손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사랑을 가지고 칼을 아들의 가슴을 향해 내리칩니다. 그 순간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참혹하고 잔인한 그 순간 하늘의 아버지가 이 땅의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칼에 든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제 자신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죄를 처벌할 심판의 칼과 죄를 깨끗이 도말할 거룩한 불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의 등에는 제단 위에 놓일 나무, 십자가가 들려 있지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수없이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지도 질문하고 또 질문해 보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의 호소, 사랑스러운 부탁, 무엇 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찢지 않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마음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기고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이상 그 상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죽음의 처참한 걸음을 멈출 수가 없으셨지요. 마침내 갈보리 언덕 정상에 도착합니다. 잔인한 죄인들의 손에 의해 가장 처참하게 고통의 십자가가 땅 위에 세워집니다. 마치 천년과도 같은 길고 긴 1초 그리고 또 1초가 지나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진노의 칼과 불이 내려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이 하늘 아버지의 손으로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재현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극적으로 멈춰졌던 아브라함의 손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 손의 칼날이 그리고 그 뜨거운 불의 온도가 사그라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도 온 우주의 생명들도 사단과 그의 세력들도 모두 숨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 손을 멈추실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고통을 끝내시고 그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지 모두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보였어요. 이 정도로도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인류에게 온전히 보여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되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본인의 마음도 아프게 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정작 그 사랑과 희생의 구원이 필요한 이 땅의 죄인들은 그 사랑을 이해도 못하고 계속하여 거절만 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조롱하며 그 고통을 비웃고 있는데 이제 그 손을 멈출 때도 되었는데 아니 이미 너무 지난 것 같은데 심판의 칼과 거룩한 불은 계속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향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심장을 찌르고 쪼개 목숨을 끊어놓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 위에 올리시고 끝내는 버리신 우리 하늘아버지, 그분의 심장 소리가 지금 들리십니까? 그분의 눈물이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성실과 불신앙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늘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합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이때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주의 자녀가 됩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원칙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이 있는 감화를 끼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원칙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지요. 그 원칙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약속을 모두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하늘까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사랑이라는 원칙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들도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어. 우리가 그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증거가 아니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증거이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가? 비형제여,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대가 지금껏 소유했던 것보다 더 확고하고 깊고 이타적인 사랑을 소유해야 한다. 그대는 관대한 마음이 부족하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걱정과 어려움과 비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다. 그대가 투자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업에는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업은 그의 투자에 의하여 나타날 것이다. 만일 그가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면 그는 이 사실을 자신의 행위로 보여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최종적으로 그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많이 모험을 할 것이다.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속적 사업에 종사하고 그 사업에 많은 것을 투자함으로써 큰 위험을 겪게 된다. 그들이 만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은 크게 괴로워하게 된다. 그들이 간직하고 있던 것을 잃어버림으로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은 길이 하나님의 사업에 쓰일 자금을 빼앗았다는 것과 주님의 청지기가 된 그들이 그분의 돈을 이같이 낭비한 데 대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지는 않는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과감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그들이 세속적인 일에 투자함으로 잃어버린 것에 불과 4분의 1만이라도 투자라는 요구를 받을 것 같으면 그들은 하늘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것이다. 영원한 사물은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부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마치 그대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집착되어 있는 그만큼 집착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마치 백만장자가 그의 재물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대의 것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세속적인 사업에 그대가 투자함으로 얻은 이익은 매우 적은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여 그 사업을 그대의 한 부분으로 삼고 그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 사업의 발전에 즐겨 희생하고 그 사업의 최종적 승리를 믿는 믿음과 확신을 보여줄 것 같으면 그대는 이 세상에서 아니면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귀중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대는 불멸의 것이 멸할 수밖에 없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 같이 어떤 통속적 혹은 세속적 이익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보상을 얻을 것이다. 비형제여, 그대는 교회 안에서의 그대의 위치에 관하여 어떤 말이 있었으며 그것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안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내가 기록한 그대로였다. 나는 그대의 특성에 관하여 본 것 때문에 염려했다. 그대는 충동에 의하여 움직였다. 그대는 기도하고 싶다고 느껴지면 기도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말하곤 했다. 그대는 마음이 내키면 집회에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머물러 있곤 했다. 그대는 희생정신이 크게 부족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욕망과 안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대 자신을 기쁘게 했다. 매시간 그대의 위치에서의 의무를 수행하라. 그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모집되었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감정이 그대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 그대는 좋은 군사로서 어려움을 즐겨 견뎌야 한다. 고난을 치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그대의 구원의 대장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었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흠모할 만한 귀중한 선물들을 열거하고 형제를 권면한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지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요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솔로몬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의 공통점은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저부터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저의 어릴 때 꾼 꿈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쯤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되어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릴 적 꿈은 고속버스 운전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키도 작고 피부도 까맣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제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저의 계획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한 저의 순종이 한몫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줄 더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의 비유였습니다. 그 부자는 그의 농사를 너무도 잘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태풍이 든 것입니다. 얼마나 곡식이 많은지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지어야 할 만큼 소출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나머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대꾸하지 않고 이유 달지 않고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넉넉한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모압여인 루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루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또 살펴볼 것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로 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방 모압 땅에서 남편 잃고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는 빈손으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빈손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모압에서 얻은 둘째 며느리 루시 방울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차라리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큰 며느리 오르바처럼 그의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부득부득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온 며느리 루시였었습니다. 루스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했던지 나오미는 설득을 포기했습니다. 루스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강철처럼 굳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긴 했지만 당장 급한 것은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남부럽지 않은 부자였던 나오미였지만 지금은 식사 안기가 걱정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게는 친척 중에 베들레헴의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란 일반적으로 힘이 세고 용감한 장수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때로는 재능이나 능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을 가리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 보아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복함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쫄딱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며느리 루시 그래도 비벼볼 만한 언덕이 있다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밭에 곡식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져 궁핍해진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 떨어진 곡식 이삭을 주워 오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주인들이 밭에서 추수할 때에 모든 곡식을 깨끗하게 수확해버리면 안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주인은 반드시 곡식을 조금씩 흘려서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을 주워다가 그들의 양식을 삼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타국인들까지라도 굶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짐승까지라도 먹지 못하게 입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오늘날의 사람들, 이 방송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까지 포함하여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지독하리만큼 나의 것을 철저히 챙기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배고픔으로 굶주리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나그네가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굶주린 사람은 없는지,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가득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